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깨달음 주시고 도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범사의 무서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미개발지인 선교지에 가기 전에 선교 훈련 중 늘 듣는 경고 말씀이 있어요. 현지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물 조심하라입니다. 심지어 이 탭워러라고 하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이제 마시지 말라고 하고 이제 양치질하는 물까지도 이제 병물을 사용해가지고 양치도 해라. 현지인 채소는 씻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은 약간 물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물로 씻은 채소는 역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집트 선교 갔을 때 그거 레스토랑에서 현지인들이 깨끗이 씻은 채소 샐러드 있잖아요. 채소 샐러드 만든 거, 그거 이제 보통 샐러드부터 먹고 이제 메인 디쉬를 먹어가는데 이 채소 샐러드를 맛있게 드시고 탈이 나신 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물로 씻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설사와 복통으로 여러분들이 한동안 고생하시고 그 이후에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전 저희가 어렸을 때 늘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수돗물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여서 우물물을 마시는 집들이 적지 않았는데 물로 인해서 가끔씩 정말 배앓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티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티를 안 마시면 안 돼. 항상 끓여 먹어야 돼요. 물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경우엔 한 집에 배탈이 나면은 마을 전체가 집단 배앓이를 앓기도 했어요.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 팬데믹은 사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설사와 구토 증세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었던 죽게 했었던 콜레라도 무서운 팬데믹 중에 하나였습니다. 콜레라 이 병균은 원래 기원 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병균이래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된 것은 1817년 이후입니다. 인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인도에 가보면 알아요. 콜레라가 발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그 물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물이 이제 깨끗하지 않은 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몇 시간 내에 건강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 정도로 격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했어요. 발병하면 사망률이 한 5% 10%가 아니라 50% 이상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죽어나갔어요. 역사상 흑사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콜레라는 1826년서부터 37년까지 약 1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에 확산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팬데믹이었죠. 세계적인 유행병이었어요. 한국에도 조선시대 후기에 이 콜레라가 발병해서 한때 콜레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고 하는 뜻에서 괴질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콜레라 집단 발병이 원인이 밝혀졌지요. 아, 이게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라는 거. 그리고 콜레라균이 열에 약하다는 거. 요건 이제 알게 된 이후로 모두 음식과 이제 물을 끓여 먹으면서 콜레라 전염병이 전염률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끓여 먹기만 한다고 해서 콜레라 전염을 완전히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손 씻는 물,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에도 콜레라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소를 씻어도 채소를 먹어도 이제 콜레라. 예. 또 식기를 깨끗하게 음식물 식기를 씻는다고 하는 그 물에도 역시나 콜레라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마시는 물이 나오는 이 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그 상수도와 오염된 물이 나가는 하수도를 완전히 서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염수가 식수에 섞이지 않도록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콜레라 병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근데 인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다시 이 상하수도 시설을 저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푸세식 화장실에 공동우물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콜레라가 예전 같은 파괴력을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선 지금도 콜레라 감염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물과 하수도 물이 섞이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 물이나 함부로 마실 수 없고 어패류 등을 날로 먹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콜레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가끔씩 무서운 팬데믹이 한 차례씩 막 전 세계로 휩쓸어서 감염시켜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등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팬데믹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 영적인 팬데믹이 바로 죄입니다. 영적인 팬데믹이 죄예요. 죄는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죄는 유전되기도 하지만 전염되기도 합니다. 죄는 유전되기도 하지만 전염되기도 해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도 예수 없는 사람은 알아서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인은 다 죄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죄의 다양한 형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영적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보다 짐승을 좋아한다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난 취향이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짐승을 더 좋아한다. 아동 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른보다 애가 더 좋다. 애가 뭐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실제로 애완동물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가끔씩 심심치 않게 신문기사에 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러니까 기준이 되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형태의 죄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꼭 기억해라.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전염되지 말아라. 감염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 것이라.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백성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죄에 대해서 감염돼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노아 홍수랄지 가나안 정복이랄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망하게 할 가증한 행위가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난 5년간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고요.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한국민 전체를 강제적으로 죄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죄는 유전적이기도 하지만 전염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증한 행위가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이런 생각들이 막 전염되니까 이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나가서 뭐 호기심 삼아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도 나오고, 실제로는 누군가 행하는 사람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죄에는 아주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무서운 영적 팬데믹이 죄입니다. 이 죄의 팬데믹을 이게 번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그렇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급하게 주신 레머디, 죄에 대한 치료책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손 씻는 것과 같아요. 물이 문제니까 물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끓여 먹어라. 이 정도가 이제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 헌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쉽게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해석법으로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해도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친간의 결합도 금했습니다. 또한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무당도 역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일종의 이게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 위해서 급하게 해주는 어떤 이렇게 레머디 치유책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팬데믹이 돼서 모두가 죄로 인해서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신 응급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어요. 이게 역부족이에요. 율법은 마치 콜레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 끓여 드세요와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갔고,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에 감염되어 버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도 역시나 아세라와 또 바알신을 섬기는 죄에 감염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조금 아까 제가 열거했던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죄들을 이제 본받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래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 거짓말 하는 것이 죄라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소욕을 이기고 의를 쫓아서 살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마음은 원인으로 된 육신이 약해서 모두 죄에 감염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의 치사율은 몇 퍼센트? 100%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서운 영적 팬데믹인 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율법과는 다른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콜레라 예방과 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만 씻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로 뜨겁게 끓여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죠.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콜레라를 뿌리부터 근절한 그런 백신이에요. 예. 완전한 해결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죄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완전한 이 팬데믹, 이 죄, 이 영적 무서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레머디, 치유책, 완전한 치유책. 그러니까 영적 이 질병의 백신, 예. 완전한 치유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에 그냥 이 한 방으로 끝나버려요. 다 해결되면 근본적인 해결책. 아, 사람이 만지고 마시는 물을 모두 소독하고 깨끗하게 공급하는 상수도를 정비하면 콜레라균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돼. 그래서 콜레라가 공헌했던 게 있습니다. 콜레라가 무슨 걸 공헌해? 인간 사회 발전을 기여했어요. 콜레라를 막을 길이 없어 이게.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물을 막으면 돼요. 물을 깨끗하게만 소독하면 돼. 그래서 물에 예전에 클로로포름 냄새 많이 났었어요. 물 마실 때 그 소독약 냄새. 그게 소독된 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균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을,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소독한 겁니다. 상수도 시설이 콜레라 때문에 생긴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수도를 만든 거예요. 더러운 물은 따로. 상수도와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이 오염된 물과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콜레라를 끝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상하수도 정비하시듯이 십자가에서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만나지 못하게 해요. 죄가 우리 심령에 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음은 문제거든요. 다음은 건드리면 만지면 문제거든요. 근데 아예 닿지도 못하게.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모든 죄가 심령에 닿기도 전에 불에 타 없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로 인해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율법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어서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저들은 영적 팬데믹인 죄를 해결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마치 상하수도 자아 정비해서 이제 더 이상 콜레라 걸릴 확률이 1도 없어진 사람들에게 물 끓여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물로 씻은 채소도 먹지 마세요. 양치할 때도 수돗물 사용하지 마시고요. 끓인 물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상하수도 시설 다 해가지고 이제 수돗물에서 나오는 거 이제 벌컥벌컥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 끓여 드세요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물 마시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푸세식 화장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게 옳았던 건가? 예. 이건 마치 상하수도 다 포기하고요, 푸세식 화장실에 오염된 우물물을 마시던 원시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요, 콜레라 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삶으로 불안한 삶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일로 완전히 오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세도 쉬세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첫째로요, 바울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물 끓여 먹는 것만으로 충분히 콜레라 균이 박멸이 된다면 굳이 상하수도 넣을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뭐하러 상수도 넣고 하수도 넣고, 그게 얼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물이 오염되었을 때 물을 끓여 먹는 것만으로는 콜레라는 절대 완전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콜레라부터 얼굴 씻는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채소 씻는 물은 어디에? 양치하는 물, 그릇 씻는 물들 다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고 콜레라에 다시 오염될 수 있거든요. 율법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수르에 멸망당했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함께 다 죽었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율법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치 못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자, 첫째가 그거고요. 둘째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자성어가 되는 거죠. 이신득의. 이신득이란 말은 이신, 믿음으로서 이자, 그 다음에 신자,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거든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유대인, 이방, 죄인,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콜레라 팬데믹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손 씻고 밥을 먹든지 손 안 씻고 밥을 먹든지 물을 끓여서 먹든지 물을 끓여 먹지 않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직 방법은 상하수도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것. 그 정비한 나라 백성들에서만 코로나 병균에서 완전히 once and for all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종종 생긴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 질병에 발병할 만한 나라 백성들이 한국에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만 이거 완벽하게 갖 쳐지게 되면 그런 다음서부터는 이 코로나 병균이 아직 발붙일 데가 없다는 거죠. 무서운 영적 팬데믹인 죄로부터의 해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율법을 알든지 율법을 모르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 죄인이든지 아무 차이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둘 다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 믿음으로만 득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셨던 바울의 얘기예요. 세 번째 또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흔들리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특별히 흔들리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는 자신의 행실로 본이 되어야 된다. 13절을 봉독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약간 뜬금없이요 개바의 외식을 예로 듭니다. 개바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아,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난한 것이 식사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코셔라 불리는 까다로운 음식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 등의 해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여겨서 먹지 않았고 밀크와 고기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부정 타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 같이 부정 탄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앉지도 않았고 함께 먹지도 않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로의 회심 사건 이후로 이 베드로가 개바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죄 짓다가 걸린 사람처럼 허둥지둥 자리로 옮겨서 많은 사람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허둥지둥 자리를 옮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마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구원받을 때 그런 부족한 인상을 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게 미혹을 받아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 이런 행동에 미혹을 받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이게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따르고 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라는 그 누구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반드시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감히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동성애 찬성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매우 갈팡질팡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죄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동성애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무서운 영적 팬데믹, 병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죄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마치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무슨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콜레라가 뭡니까? 콜레라는 병균입니다. 그러나 콜레라 환자는 병균 덩어리가 아니죠. 콜레라 환자는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서 치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레라 환자는 치유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콜레라는 박멸해야 되는 세균이요 병균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콜레라를 병균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으려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콜레라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콜레라를 병균이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막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요. 콜레라 환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콜레라 감염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참으로 감사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교계 지도자라 여겨졌던 분들의 이런 문제에서 침묵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외식하는 모습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처럼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인권이 있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말을 안 해. 그리고 나만의 무슨 인권 문제, 사소한 문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베드로에 비해서 새까만 후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선 지도자가 우물쭈물 율법이나 믿음이냐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오 에서요 한 외식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외식 행위는 어찌 보면 매우 작고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식사 한 끼 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냥 식사 밥 한번 먹다가 밥 한 번 먹다가 자리 비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아주 작은 밥 한 끼 먹다가 밥 한 끼 먹은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밥 한 끼 먹었던 그 아주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오늘날 이 성경 시대에 그날 안디옥에서 한없이 시몬 갈라디아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인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교회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셀 목사님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밥 한 건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 진짜 냉수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봐라.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를 다 부수고 있지 않는가. 그 행동이 베드로의 외식했던 행동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게 그냥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타협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것은 얘기하고 살다가 가야죠. 죽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죠.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면 언제든 궁색하게 변명하는 대신에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만 보니까 교회가 커져가지고 눈치 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절대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레인보우 그냥 빨주노 초판안보로 그렇게 교회당을 만들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아닌 거죠. 그냥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죄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구해야죠. 그러나 죄는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라 병균은 목숨을 다해서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 콜레라 환자는 목숨을 다해서까지 구해야 되는 거고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 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는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양은 그릇인가요? 그거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상, 이 노란 주전자에 하나 가득 끓여서 보리차 이렇게 하루 종일 마시죠. 우리가 보리차를 끓여서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설사와 복통을 앓을 때가 있었어요. 가끔 시골에 사는 친척 집에 이제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놀러 갈 때였죠.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집 음식 그렇게 맛있었어요. 각종 시골 나물 들어갔다가 이제 맛있는 고추장에다가 풀어가지고 비빔밥을 한 양푼 담아주세요. 야, 그러면 그냥 참으로 꿀맛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밥만 먹고 나면 제게는 꼭 설사와 복통이 따랐어요. 아, 이상해요. 뭐가 문제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이 안 맞았던 거죠. 뭔가 제 몸이 견딜 수 없는 바이러스가 그 집에 사용하는 우물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깨끗이 씻은 채소가 제 몸에 들어갔을 때 작용을 일으킨 거지요. 물을 아무리 끓여 먹어도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 집에도 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았겠어요? 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날 거짓말처럼 제 설사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치사율 50% 이상, 무서운 팬데믹 콜레라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선 집단 콜레라와 빠른 콜레라 전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 팬데믹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역시 임시방편이었어요.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버렸죠. 그 죄는 온 세상으로 무섭게 퍼져나갔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죄의 열매들인 동성애 찬성법까지 나오게 되는 이 배경이 된 겁니다. 죄는 유전적이기도 하지만 또 전염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완전히 죄로부터의 연결이 접근이 안 되도록 끊어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죄인이나 모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들은 절대 헷갈리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섞어서 애매모호하게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이 무서운 영적 팬데믹인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죄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팡질팡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